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크리스마스나 고난주간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시고 십자가에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 부활의 신앙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꼭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많은 발버둥을 치죠.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다른 인간들을 구원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분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42, 43, 44절에 말마다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날에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살고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가지죠. 계란을 보더라도 이 부활의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란 껍질은 죽음을 의미하는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그 속에 든 알은 생명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죽은 시신을 의미합니다. 그 계란을 어미 딸기 따뜻하게 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계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병아리라는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활절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삶은 계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올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무덤을 깨고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36절로 37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 되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진 아주 작은 모든 씨는 밭에 뿌려져서 썩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뿌리는 것으로 없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인 싹스를 잉태시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므로 죽은 씨와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죠. 부활하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다 자라고 성장한 나무나 다른 식물을 심지 않고 작은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러나 뿌려진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고 거기서 썩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뿌려진 씨앗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씨앗과 새로 살아난 식물은 서로 똑같은 동질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모습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새로 살아난 식물은 작은 씨앗의 형태보다도 더욱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김을 받게 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특히 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서 보낼 때 큰 슬픔을 겪게 되죠. 그러나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그렇게 죽어서 없어질 몸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44절까지는 부활하기 전 상태와 부활 후의 상태를, 36절의 씨의 상태와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 새 생명으로 싹이 나고 성장한 나무 비유해서 네 가지 대조되는 것을 적용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러면 어떤 행태로 부활하느냐는 것을 오늘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은 몸,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 살갗이나 뼈나 모든 신경조직은 다 썩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이 무덤에 들어가서 씨앗이 심기우는 것처럼 심기우는 거예요. 죽는 것은 씨앗이 심기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인데 그때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말했습니다. 52절로 54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루어지리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신은 썩을 육체였지만 하나님께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셨죠. 그와 같이 부활의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죽을 때 육체는 땅에 묻혀 썩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라고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구약 다윗의 예언적 고백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음부의 사망권세에 비해서 썩을 수 없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은 여러분 썩기 마련입니다. 다 썩죠. 나무도 썩고 물도 썩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도 썩고 보이지 않는 것도 썩게 되는 거예요. 양심도 도덕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 예언대로 죽음으로써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의 몸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2000년 된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꽃씨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꽃씨가 2000년 흘렀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 장례 치를 때 아마 꽃씨도 같이 넣어준 것 같아요. 그 꽃씨를 가지고 식물학자들이 이 꽃씨가 정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심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꽃씨가 살았냐 죽었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땅에 심어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심었더니 여러 날 후에 그 굳은 땅을 뚫고 새 싹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꽃씨가 여러분 실제 있었더니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서 3000년 묵은 콩을 발견했습니다. 3000년 묵은 콩. 뭐 콩이 진화돼서 된 게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콩이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콩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는 콩이나 똑같아요. 진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콩, 오늘날 콩과 똑같다던데 3000년 묵은 콩을 발견했어요. 1844년 6월 4일에 시험 삼아서 이 콩을 심었던 역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고 콩나무가 자라서 콩을 맺더라. 콩을 맺더라. 여러분, 1년생 식물도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람의 생명이 꽃이보다 못할까요? 콩 아래 든 생명보다도 우리 생명이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씨 속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평균 수명이 70 이상, 100세를 내다보는 이 강력한 생명이 1년 생명 꽃이도 2000년, 3000년이 걸러도 다시 심으니까 다시 새 생명이 그 땅 속에서 부활하는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1년 잡초의 씨엇보다도 몇백 배나 더 고귀하고 더 강력한 우리는 생명을 갖는데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절대로 죽음으로서 썩어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만이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영생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들이 입을 부활의 신비한 몸은 어떤 몸이라 합니까?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머리에 흑가시를 넣고 이거를 죽였다 살렸다가 뭐 이래 잘랐다가 늘렸다가 해도 이 욕된 몸이에요. 욕된 몸. 욕된 것이란 말은 원어에 아티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티미아라는 단어 있는데 그 뜻은 불명예, 수치,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치욕스러운 육신이에요. 부모로부터 내 몸을 받아 태어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욕된 육신의 모습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외모로 불명예스러운 수치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원한 건 아니죠. 내가 원했다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아주 멋지게 태어났지. 온갖 좋은 것을 다 해가지고 간대뼈에 안 튀어나오게 만들고 요 턱뼈에 쫙 멋지게 깎아가지고 만든 거고 더 멋지게 딱 만들어가지고 눈 찌지지게 안 하고 딱 멋지게 반달 모양으로 딱 눈썹도 완전 초승달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새카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태어나지. 아니 태어나보니까 눈이 찢어져 있어요. 태어나보니까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볼품없이 수치스럽게 태어나다 보니까 피부가 새카매가지고 좀 희면 좋겠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키가 짤딸망해가지고 난장이 뭐처럼 이래가지고 키가 너무 작았어. 몸에 장애가 있었어. 비만으로 뚱뚱했어. 머리가 나빴어. 열등감으로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욕된 몸이죠. 우리 몸이. 반면에 영광스러운 것이란 독사란 뜻입니다. 뭐 독사가 아니고 독사. 헬라어의 독사란 영광, 광채, 명성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에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이상으로 광채가 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 뜻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사람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다시 살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욕된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이 몸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몸으로 모든 사람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을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육신은 재성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정욕,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 육체의 소욕들은 성령님이 보실 때 가장 더럽고 욕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욕된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죽고 소멸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앞으로 마지막 날에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적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모되었습니다. 그 옷이 하얗게 바뀌었는데 사람이 빨래라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흰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옷에서. 그때 또 예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서 세 분이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옆에서 보았어요.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바뀌었는데 새 제자가 친히 봤죠. 이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면모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곳에서 길이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셋을 급하게 짓겠사오니 여기에서 같이 삽시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해같이 빛난 영광스러운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때 변모될 것을 계시하는 계시적 사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나비축제를 합니다. 함평 나비축제 잘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거 가면요, 나비 아래서부터 나비 번데기, 나비 그 기어다니는 뭡니까?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 됐다가 나비 된 나라 그 모형들 다 만들어놨어요. 아주 잘 만들어놓고 전시해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아마 나비 축제를 할걸요? 한평 나비 축제. 나비의 모든 DNA가 압축되어 있는 아주 조그만 알. 나비 알이 아주 작아요. 조그만 알이. 그 알 속에 나비의 DNA, 그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곳에서 알이 부활을 하면 애벌레가 탄생합니다. 그 애벌레, 저는 이 애벌레를 굉장히 싫어해요. 애벌레만 딱 보면 그냥 소름이 칵 끼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아우, 소름이 끼쳐요. 그 호랑나비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애벌레일수록 뭐 뿔도 달려있고 뭐 이래가지고 크고 이렇게 굼뚤굼뚤 기어가는 게 그렇게 징그러워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말이에요. 소름이 돋도록 징그럽습니다. 애벌레. 그런데 이 애벌레가요, 번데기가 되죠. 아, 기어다니다 뭘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갈가먹고 이러다 번데기가 되잖아요. 징그러운 애벌레일수록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나와요. 그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요, 번데기 속에 다 갇히잖아요. 번데기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 무덤 속에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무덤에 이 번데기 속에 갇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문을 열고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창공으로 훨훨 날아오릅니다. 이 나비의 일생에서 애벌레를 보세요. 애벌레가 꿈틀대고 기어갈 때 애벌레에게는 기어가는 앞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힘겨운 문제들입니다. 애벌레가 기어가는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요.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가 하나 가로놓여 있어도 그것도 넘어가기가 큰 문제입니다. 힘겹습니다. 길 하나 걷는데도 한나절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몸을 벗고 나비가 되었을 때 날라버리면 길에 있는 막대기, 또랑, 먼 냇가라든지 큰 바위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날아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비에게는 구경거리밖에 안 되죠. 애벌레는 땅에 붙어 살아야 합니다. 기껏해야 풀잎이나 조금 높은 나무에 오를 뿐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며 이리저리 누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몸뚱이를 꿈틀꿈틀대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비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아주 빠르게 단숨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로 있을 때 몸은 마디마디가 많고 길쭉합니다. 모양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징그럽게 생겼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죽음의 집인 번데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깨어서 번데기 집을 뚫고 나오는 순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비의 모습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왜 이런 나비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나비보다 못한 생명을 가졌을까요? 나비보다 못한 눈을 가졌나요? 나비보다 못한 머리를 가졌나요? 나비보다 못한 소화기관을 가졌나요? 우리는 나비보다 훨씬 강력한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 생명은 죽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과 부활 때에 받아 입을 신령한 몸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의 몸은 죄성으로 욕되고 추하고 무서운 모습이지만 애벌레가 뱀모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비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의 몸과 장차 부활 때에 받을 몸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욕된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던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육체를 다시 회복해서 입을 미래의 나를 예비해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 버녀는 위대한 기독교 고전으로 불리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껍질을 부수고 잎을 내고 줄기도 성장한다. 이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생명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는 지상의 영광을, 다른 하나는 하늘의 영광을 입을 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노래한 거죠. 볼품없고 말라 비틀어진 씨앗과도 같고 징그러운 애벌레보다 같은 욕된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할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이 입을 부활의 신비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43절에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양자의 능력을 대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에서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할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약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병마에 노출되어서 병들기 쉽고 또 병들어 쓰러지고 죽게 되는 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감기에 걸리기 쉽고요.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그냥 배탈이 나고 생활 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병에 걸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 후에 입을 우리의 몸은 아주 강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한 것이란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을 뜻합니다. 강한 몸이란 어떤 질병에도, 어떤 기후 조건에도, 어떤 음식에도 병들지 않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을 완전히 입은 상태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만국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갖춘 강건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고 아프고 병들은 연약한 몸을 이끌고 사느라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온몸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허리가 아팠다가 오늘은 목이 아팠다가 내일은 눈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는 귀가 아팠다가 코가 이상해 간질거리고 그 다음에 위장병이 났다가 뭐 이렇게 막 이 순번제로 아예 돌아가면서 예약한 것처럼 이렇게 아파할까 하는 거예요. 뭐 30대, 40대는 몰라도요. 60대, 70대, 80대 가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그냥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지 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아주 강한 몸, 건강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등 아름다운 곡을 남긴 세계적인 음악가인 베토벤은 30대 초반에 귀에 병이 생겨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음악의 세계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친구들이여 박수를 치라. 코미디는 이제 끝났다라고. 비록 이 땅에서는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귀머거리의 연약한 몸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강한 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라는 기쁨에 가득 찬 소망의 말을 남기고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입을 우리의 몸은 얼마나 강한지 마치 콘크리트 벽과 같이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능력을 갖춘 몸이 될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 콘크리트 벽에 야구공을 힘차게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 벽에다 야구공을 그냥, 야구공이 좀 약간 딱딱하잖아요. 이 딱딱한 거 그대로 그냥 사람 맞으면 터져버리죠. 근데 이거를 콘크리트 벽에다가 탁 치면 이 공이 아무리 강해도 콘크리트 벽을 뚫지를 못합니다. 콘크리트 벽에 뭐 조금이라도 어떤 흠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벽은 전혀 약하지 않죠. 벽에 맞은 단단한 야구공은 반사적으로 다시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분명코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에 이렇게 콘크리트 벽처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그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의 몸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건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강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더 이상 퉁퉁 부은 손발도, 더 이상 침침한 눈도, 더 이상 무너지는 가슴도 없을 것이다. 노인은 더 이상 아픈 것들의 보따리가 아니고 병든 자도 고통의 덩어리가 아닐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 육체까지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부활의 몸은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44절 앞부분에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과 영의 몸으로 대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똑같은 부활의 몸을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신의 몸이나 장차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받을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2절로 43절에서 부활의 몸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44절에서 요약한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신비한 몸이 될 거다. 우리의 몸이 정말 신비한 몸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고등동물로서 동물이라면 이게 우리 동물 아니죠.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의 생명체만큼 가장 고도화된 생명, 가장 정밀한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생명, 최고의 생명. 이것이 그냥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도 있고 부활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은 바로 신비하고도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육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재 육의 몸과 장차 받을 신령한 부활의 몸이 같이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비한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다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을 하고 그 몸이 신령하고 영의 몸이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분명히 살과 뼈가 있었죠. 꼭 그와 같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도 육의 몸처럼 살과 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몸과 육의 몸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의 몸은 육에 속해 있는 몸이고 영의 몸은 영에 속해 있는 몸입니다. 작은 도토리가 큰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수박씨가 큰 수박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은 현재 육신의 몸과는 너무나 다른 신령한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부활 복음을 깨달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32절 34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악한 동무들에게 휩싸여서 내일 죽을 터이니 죽으면 그만이다. 뭐가 있느냐, 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죽어봐라. 뭐 죽으면 그만이다. 뭘 알 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세는 모르는 일이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말이에요. 괜세라 세라 하자. 감각 없이 죄짓는 삶 그렇게 살지 말라. 부활복음을 깨닫고 참된 자유와 평안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 국민일보에 실린 춘천 한마음교회 최규하 성도의 신앙 간증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신앙 간증은 간증 중에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늘 기도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폐결핵으로 돌아가시자 활발했던 내 성격은 내성적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과 자신을 보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청소년 캠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를 끄덕할수록 의문만 커져갔고 내 믿음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다니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신앙과 사역에 대해 고민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반복적으로 부활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도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믿음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서 그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늘 죽음이 두려웠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큰 일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확고해지고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은 우리 마음의 확고한 믿음과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폐잔병의 퇴로가 아니요 비참한 삶이 아닙니다. 죽음도 죄악도 원수도 마귀도 썩음도 약함도 모조리 이기신 부활 승리자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계승군의 행진이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의 삶에서 감격극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천만번 잘했다고 내 생명을 다해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천만번 잘했다. 썩지 않을 사람들, 썩으면 안 되는 사람들, 썩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들, 그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나 그때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볼품이 없는 몸이나 그때의 몸은 영광의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약한 몸이나 그때의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몸은 욕의 몸이나 욕된 몸이나 그때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죽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날에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0